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4천년 전에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긴 하지만 성인께서 개입하여 이 말씀의 의미들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고 듣지 못하는 귀모래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좋은 밭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근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율법들은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 적용했던 오늘날의 실정법, 시민법과 같은 법으로서 의식법과 함께 이 시민법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폐지되긴 했지만 이 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구속받은 신자에게 율법은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미 얻은 새 생명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율법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대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과 관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한다면 진술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항상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생각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이고 적극적으로는 범죄한 인생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바로 이 구원을 우리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을 거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단순히 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본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은사주의자들은 병고침, 방언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일이 우리의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일상의 삶을 사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그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가 최고로 표현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말씀입니다. 세 가지 규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 규정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해나가시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오해, 갈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바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법이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힘겨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시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더더욱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지게 되죠. 이럴 때 사건 당사자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중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처럼 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살인사건이나 혹은 도둑질과 간음과 같은 이런 사건, 이 두드러진 사건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고 매우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의 말이 B라는 사람의 말과 전혀 다름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부터 사실을 왜곡하겠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을 불러서 어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하면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만 그 객관적 사건의 실체가 파악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이 왜곡되고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으로 둔갑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의인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객관적으로 뭐 삼자가 끼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판관이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난사건, 살인사건 등등 여러 가지 각종 범죄사건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을 세워도 거짓 증인들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그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관도 자신의 편향된 정서 때문에 사건이 본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져 왔던 그런 판단과는 다르게 획기적으로 그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왜곡된 정보나 당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재판관 자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재판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권 변호사들 보면 항상 약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늘 그냥 연약한 사람, 늘 어렵고 힘든 사람의 편만 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재판을 해도 한 사람이 재판하도록 하지 않고 주심과 부심을 세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재판장들, 재판관들 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어떤 사건을 심리하면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피고가 정말 범죄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일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야 징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유무죄를 밝히는 일도 쉽지 않음을 보게 되지요. 중상 모략과 음해성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둔갑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누가 뭐라고 했다 카더라는 이런 어떤 사람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신중하게 다뤄야 돼요. 우리는 대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일에 먼저 빠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우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죄로 드러날 경우에 그 상하는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평소 신념이나 경향성에 따라서 재판이 기울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과 연관된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 근래 저희 노안에도 어떤 사건이라서 이 정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제가 이제 정권위원회로 이 지금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아마 재판구로 전환이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제일 어려운가 하면 대개 사람들은 이미 선입견과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되겠다. 이미 그 마음이 이미 그 마음 안에 있고 그래서 모든 재판의 과정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짜집게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콩쿨 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봐주기로 작정하고 들어오면 점수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점 주지만 지난번에 조성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9점, 10점 줬는데 한 사람이 1점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그분이 갖고 있는 경향성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될 재판이 때로는 구부러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특성 혹은 개인적 친밀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선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다룰 때 그렇게 다루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도 그런 방식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우선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두 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4장 17절을 보시면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약한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자, 돈을 빌려간 그 채무자의 연약한 양심이 다치지 않도록 전당물을 가져올 때도 직접 가서 가져오지 말고 전당물을 가져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약한 자의 편을 들 수 있어요. 항상 고아와 가난하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의 편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인권 변호만 해온 사람들은 무조건 이 데모가 나면 어떻게 하지요?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페북에서 독일에서 법을 전공한 분이 복면 시위법과 관계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목에 손수건도 차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편만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처럼 어느 한편의 입장에 이미 서 있는 사람은 그쪽 편을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지 우리 편만 가정되셔서 뭐 굳이 너희가 이런 고생할 필요 있겠는가 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개 의리와 정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일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는 일들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경우에는 공의의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징계를 너무 심하게 내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범죄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지요. 특별히 징계의 다양한 형태를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징계하기도 했는데 22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물리적으로 징계하는 이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형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태형을 어떻게 행하라 그랬죠? 재판관 앞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재판관 앞에서 맞지 아니하시고 군졸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뺨을 치고 머리를 두들겼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공식적인 징계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 경중에 따라 그를 징벌하되 재판관 앞에서 때리도록 했지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가혹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처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처는 태형을 가할 때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격이 덜 대먹은 부모들은 다섯 대만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때리다가 자기가 화가 막 받쳐가지고 막 10대, 20대 때리는 분들도 있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때릴 때는 몇 대 맞을 거냐고 아이가 약속하고 때리겠다라고 하는 그 대수만큼만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아이에게 억울한 마음만 심어주고 나중에 그 분노는 가스처럼 차 있었다가 장사하면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매우 중하게 생각해서 40대까지 이렇게 하는데 혹시 40한 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계산해서. 그래서 39대만 때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다 그랬죠. 그래서 39대만 유대인들은 때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과도한 체벌로 한 영혼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공의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왜 이렇게 39대 혹은 40대만 때렸는가? 그것은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복귀될 일을 미리 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100대, 200대 맞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형처럼 영구적으로 그 사람을 제명해버리는 경우라고 하면 다르겠지만 일시적인 처벌의 경우에 그 처벌 후에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징계해버리면 그 사람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맞아가지고 쫄뚝거리면 그 사람의 체면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후에 회복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제한 규정을 마련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범죄한 그 사람도 동일한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비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의로 다스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범죄자가 공동체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함으로 처벌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벌 자체만 관심을 두지 않고 처벌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복귀해서 생활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벌을 잘 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아이가 체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면 그런데 체벌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를 금방 알 수 있죠. 만약에 여러 번 때렸고 여러 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체벌을 잘못하신 것이고 체벌을 정상적으로 못하신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대개 이 체벌을 잘못해서 아이들로부터 원망과 억울함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그 사람이 복귀해서 살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체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흉악하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을 이 신문지상에 드러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맞다 틀렸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사회로 복귀해서 살아난 일에 과도한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그들의 신상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딱 들리면 누가 흉악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저런 사람은 당장 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그 당사자라고 하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 정상적으로 징계 이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이 권징과 징계를 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에서는 짐승에 대한 보호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농사를 짓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신명기 말씀은 아직까지는 광야에서 있어요. 농사를 짓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 소출을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달을 떨기 위해서 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소로 하여금 곡식을 밟게 하거나 아니면 타작 기계를 돌리도록 해서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농부가 소가 알곡을 먹을 것을 대비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농부들은 어떻죠? 물론 요즘에는 뭐 트랙터로 그냥 거의 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소로 가는 분들이 있죠. 또 소로 소출을 거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입에다가 망을 딱 씌워놨어요. 왜 그렇죠? 두면 곡식을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 한 톨 못 먹게 만든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 잔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2, 3일 열심히 억척같이 일을 했어요. 행사가 다 마치고 음식도 남았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음식 조금도 싸주지 않다, 않는다.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소가 열심히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곡식의 한 톨도 먹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이런 것까지 배려하는 정말 탁월한 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짐승 보호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규정을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이 두 곳에서 이 구절을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서 바울은 이 본문의 짐승 보호 규정을 영적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말씀 사역자가 행한 수고와 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민법과 그 다음에 의식법은 그리스 속 안에서 이미 다 폐지되었지만 문자적으로 폐지됐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않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약의 이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철폐된 의식법과 시민법까지라도 우리의 상황 안에 깊숙이 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규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특별히 목회자와 같은 이 말씀의 종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규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사임을 하거나 은퇴할 때 이 전별금을 받는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겪는 경우들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어보셨죠? 2주 전인가는 MBC에서 방송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서 특필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도드라져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뭐 전별금이고 뭐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돕는 그 후원 중에 어느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은퇴한 목회자 생활비 후원에 저희가 돈을 조금 돕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은퇴하면 아파트 경비 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기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 이후의 삶의 방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 은퇴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 안에도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은퇴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눔의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서구개혁교회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개혁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청빙 규정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례는 얼마, 휴가는 며칠, 은퇴 후 가옥, 은퇴 후 예우, 이것을 아주 치밀하게 적어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다 믿음으로 다 그냥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시비비 문제가 서구개혁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어떻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은퇴할 당시의 교회적 상황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목회자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개혁교회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런 규정까지 세세하게 마련해서 청빙도 하고 예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에는 수원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이 제도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유다의 아들 엘이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이제 부부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다가 엘이 죽었어요.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생 오난을 형수를 취하도록 다말을 취하도록 했죠. 그런데 오난이 형수와 관계하다가 땅에다 설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게 돼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고? 사실 시동생이 형수와 관계해서 이 관계를 맨다는 것 자체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순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성경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바로 그 의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이 형수와 살다가 죽으면 그 동생, 즉 시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이런 일들은 다른 민족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제도 중에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제도 중에 하나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제도는 자유분방한 이 서양식의 사고방식으로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과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도덕윤리 수준이 세상보다 낮아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8장 같은 데 읽어보면 그 당시에 가능했던 근친상간의 모든 결혼을 다 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음으로 품는 것도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성경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 일반적인 도덕윤리 수준 이런 것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 높은 수준의 도덕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이 제도를 성윤리를 외면하거나 혹은 완화시킨 경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제정하시고 명하신 데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첫째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죽고 그래서 둘째가 또 형수와 살고 그래가지고 일곱째까지 다 결혼해서 일곱째가 다 죽었으면, 일곱 명이 다 죽었으면 도대체 천국 가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 말을 했죠? 부활을 부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두개인들이 이 수원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뒤집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은 이 수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하고 미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형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대를 잇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의무를 수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죽은 남편의 미망인 이 아내가 자신을 아내로 맞지 않은 시동생을 성문에 데리고 와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고소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의무를 행하기를 싫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문 장로가 타이드록 되어 있고 만약에 타일로도 불구하고 타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성문 장로들의 권면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가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신 벗긴 자의 집이라 부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왜 적어놨는지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냥 읽고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동생이 형수를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 잘한 거 아닙니까? 네? 칭찬을 못할지언정 그래도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형수를 취하지 않은 이 일이 수치심을 가져야만 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시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하는 일은 짜릿한 기쁨이나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일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혈통에 속한 형제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요? 보아스가 물론 룻의 남편이 되지만 본래 룻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다음 순위였던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사건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랬다는 말은 이 일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매우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이름이 존속되기 위해서 집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굳이 그 동생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셨을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시면 마치 수혼제도가 우리 동양 풍습에서 대가 끊어지면 이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래서 첩이라도 둬서 덜 잊게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비슷한 성격의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혼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대로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본문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말 어감으로는 마치 수혼제도를 만든 목적이 마치 형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 우리 개역 개정판은 좀 나은데 옛날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죽은 형제 후사를 잊게 하여, 이름을 잊게 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후사를 잊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더더욱 그런 뉘앙스가 더 강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마치 그 후대를 잇는, 후사를 잇는 그런 제도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 6절에 첫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 이름을 이름 위에 세워서 죽은 형제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도말되지 않도록, 지워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왜 도말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똑같은 단어가 25장 19절 하반절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9절을 보시면 암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워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6절에 끊어지지라는 이 단어와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이 수원절의 관심사가 단순히 끊어진 대를 잇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 도말되지 않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헨리 8세, 뭐 엘리자베스 2세, 뭐 그러죠, 그죠? 이미 헨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8세, 뭐 2세, 3세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뭘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은 죽었지만 마치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지 않고 뭐 엘리자베스 1세, 2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사실은 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뭐 중요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름이 등재된다,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름이 끊어지지 않더라는데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족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관심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들,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다라는 이 말은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나에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성을 읽어보시면 예외 없이 족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다 족보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신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이 올라있느냐 올라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렬된 그 틈에 들어가서 중보자로 나서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사오면 원하건대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 이 배수진을 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 나의 형제 곧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기를 나는 바란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형제 고륙과 친척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계대가 끊어진다, 자손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그 위에 올라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 생명체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문안을 여쭙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이고 사도 요한은 4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이름이 지워진다, 도말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독특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영적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이름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 죽은 그 사람, 그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하면 한 번 내 백성으로 인쳐진 사람은 죽은 후에라도 그 이름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비록 그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내 백성에 속한 자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참여한 자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마련해 실행에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입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제네바 그린도에서 살펴봤던 바대로 세례는 입구와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죽음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가정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허입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죽음도 이기는 관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혼 제도를 이스라엘 역사 안에 실행에 옮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떤 존재냐? 혹은 죽은 형을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는 죽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비록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긴 했지만 바로 죽은 그 사람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했죠. 이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관계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부관계는 해소됩니다. 그래서 재혼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천국 갔는데 첫째 부인이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재혼한 분들은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는 부부관계도 죽으면 해소가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혼 제도를 이스라엘 역사 안에 실행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형제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그 자식 혹은 죽은 형의 동생은 이미 죽은 바로 그 사람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죽음으로 해소되는 관계가 아니라 죽음 위에도 명백히 지속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관계라고 하면 죽은 자 이름을 끊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 그 일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면서 수원 제도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의 신분은 죽음으로 해소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나도 그 땅에 속한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두셨다면 이런 제도를 아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이 가까울 때 마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근본적 관계는 절대로 끊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그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뉘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가야 되고 절대로 죽음을 도외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벗고 이제는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죽음인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무서워해야 되겠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신자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에 대한 지분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남은 여생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셨다면 너무 두려워해서는 너무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흔히 이제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저는 추도 예배는 드린다면 1년 딱 한 번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일주기 때는 한 번 드리시고 그 다음엔 드리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분은 지금 천국 가서 그분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리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가 있는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분 보고 와가지고 제사상에 숟가락 꽂아놓고 이거 먹고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지막 날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분깃에 대한 지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이런저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어줍잖은 우리의 기준과 일반 도덕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수준 낮아 보이고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처럼 보이는 그 제도가 담고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음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이 내용을 아는 자답게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 앞에 서기를 늘 어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신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죽음이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의 죽음이든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잠이고 또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드는 그런 통로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죽음을 기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